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이날 두 장관이 전화 협의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하고 지속적인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철통같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협력에 대해서도 노력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두 장관은 한반도 관련 사안 외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긴급조치의 필요성, 미얀마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관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제안한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우리는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5명의 개인을 제재할 것을 제안했다며 최근 미국 재무부가 제재한 북한 국적자 5명의 명단이 유엔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추가 제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 국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관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제안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2일 러시아와 중국을 근거지로 두고 있는 북한 국적자 등을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이 중 5명을 유엔 제재 대상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유엔 제재 제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 11일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6개국의 공동성명 이후에 나온 추가 조치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후 이번 사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관여를 위해 그들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안들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몇 주 동안 목격한 북한의 반응은 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였다며 이것은 파괴적으로 위험하고 더 중요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이 이런 배경에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물론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파트너들과도 적절한 대응을 위해 계속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태평양의 나라 통가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해 주변 국가들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호주 기상국 등을 인용해 오늘 표준시 기준 오전 4시 10분께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 북쪽 65km에 위치한 해저 화산이 분출하면서 일대 1.2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이 화산 분출로 더 작은 0.3m의 쓰나미가 관측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높은 쓰나미가 일대에 발생한 겁니다. 통가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해안선 일대에서 멀리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인근 섬나라인 미국령 사모아의 수도 파고파고에도 0.6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음은 통가에서 약 800km 떨어진 피지에서도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종이 확인되면서 강도 높은 봉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광둥성 주하이시는 최근 주민 7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광둥성 방역당국은 주하이를 출발하는 베이징행 항공편 운항을 어제부터 중단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새벽까지 눈이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장육부와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미국 내 장기 이식 관련 단체인 UNOS에 따르면은요, 1950년대 콩팥, 바로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것이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 심장, 췌장 수술은 그로부터 10년쯤 뒤인 1960년대 가능했고, 폐의 경우는 첫 성공 사례가 1983년입니다. 이 미국인들은요,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장기 기증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 수술은 기증자의 동의 아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모든 절차는 개인과 의료정보에 대한 것이라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죠. 그런데요, 아마 들으시면 좀 놀라실 겁니다. 이 동물의 심장을 받은 사례가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구조의 장기를 가진 동물의 장기 이식 실험에 대한 연구는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새끼 원숭이의 심장을 갓난 아기가 받았는데 이 아기는 이식 후 3주 뒤에 숨을 거뒀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돼지의 심장이, 이 꿀꿀 돼지의 심장이 한 미국인 남성의 생명을 살렸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돼지의 심장을 인간에게 이식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고, 또 인간의 밥상 위에 오르는 식용 동물인 돼지라는 점에도 놀라고 있습니다. 이 100kg이 넘는 돼지였는데요. 이 돼지의 심장이 환자의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미 동부 메릴랜드 대학 의료센터는요,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심장질환자인 57세 미국인 남성 데이비드 베넷 씨가 지난 7일 8시간에 걸친 수술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돼지 심장을 이식받고 10일 현재까지 자력으로 호흡하면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술에 앞서서 지난 5년 동안 돼지 심장을 이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한 50회가량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의료계와 언론들은 이 수술이 최종 성공으로 결론 나면 동물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려는 수십 년간의 노력이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 또 만성적인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 해결에도 큰 진전이 예상된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성공 여부는 몇 주 경과를 좀 지켜봐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매년 11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들 중에 매년 6천여 명이 이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 의료계가 이번 돼지 심장 이식 수술을 반기는 이유가 되겠죠.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2년 1월 세 번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돌파 감염 후 부스터샷. 현재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3차 접종, 일명 부스터샷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CDC는 부스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성인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부스터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 감염 사례가 있었다면 추가 주사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 사우스 플로리다 헬스의 면역학자인 마이클 탱 씨는 최근에 돌파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그 직후 부스터를 맞는 것이 해롭다고 제안하는 데이터는 없지만 너무 빨리 다시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것이 좋지 않으며 돌파 감염에서 회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스터를 받기 전에 적어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탱 박사는 연구자들이 초기 백신 접종 시리즈 외에 돌파 감염이 얼마나 많은 면역을 제공하는지 아직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상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새로운 변종들이 계속 위협을 제기함에 따라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결국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다수 대학교들은 봄학기 개강을 준비하기 위해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부스터샷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명문 공립학교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는 돌파 감염에 걸렸다면 증상이 악화하지 않는 한 2주가 지나고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실리콘 힐스. 이 실리콘 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남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반도체에 쓰이는 규소 실리콘과 샌프란시스코 만 동남쪽 산타클라라 계곡 밸리의 조화로 실리콘 밸리라는 말이 1970년대부터 쓰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1939년 휴렛 패커드가 창업된 이래 아도비, 인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퀄컴 등 반도체와 IT 계통 업체들, 또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 등의 인터넷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실리콘밸리가 차츰 확장되어서 이제는 샌프란시스코 같이 베이 에어리아 지역을 보통 통틀어 실리콘밸리라고 칭하게 됐죠.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의 명성을 듣고 이곳에서 등장했다 사라져갔으며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리콘밸리가 실리콘 힐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텍사스주 오스틴 비즈니스 저널을 인용해서 오스틴 시내 중심부에 건설 중인 66층 타워와 실리콘밸리의 메타가 지난달 31일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상업, 주거,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는 이 복합 건물은 오스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내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이 메타는 이 빌딩의 절반이자 오피스 공간 전체인 33개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을 확대하면서 지사와 연구센터 인력 2,000명을 이곳으로 옮기고 신규로 400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메타가 오스틴에 새 거점을 마련한 배경에는 공화당 주인 텍사스의 낮은 법인세율과 최소화된 규제 등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텍사스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없고 각종 규제도 적어서 친기업적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물가 등이 이점으로 꼽힙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물가와 집세가 높은 실리콘밸리와 크게 대조적인데요. 최근 몇 년간 미 빅테크 기업들이 이곳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실리콘 힐스라는 별칭이 생긴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짐을 싸 이곳 오스틴 서쪽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기업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리콘밸리의 상징과도 같은 휴렛 패커드에서 분사한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지난 2020년 12월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본사를 옮겼고 미 대표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기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도 오스틴으로 이전한 바 있죠. 애플도 내년 입주를 목표로 10억 달러를 투자해 약 7천여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더 저렴한 지역으로 사무실 이전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실리콘호수로의 확산과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입니다. 네, 조은정 기자 함께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아무래도 북한이 일주일 새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게 가장 큰 소식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 27분께 북한이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자 새해 두 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이번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인가요?
네, 이에 대해 북한은 11일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고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비행거리를 1000km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군당국이 분석 결과 내놓은 700여 km보다 300km를 더 나른 것입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이 700km 비행 이후 레이더 탐지 고도 이하로 저공 비행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를 최종 시험 발사라고 표현하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확증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천명한 지 불과 1년 만에 최종 시험 성공을 선언하면서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의 실전 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예,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많은 대응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행동을 바꿀 정해진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기고의 도구가 여러 개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폭넓은 도전들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리 밝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제기하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며 미국이 북한의 대화와 외교를 제한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조약 동맹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한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협력국들과도 긴밀히 대화해왔으며 유엔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전날 유엔에서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계속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이웃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백악관 반응도 알아보죠.
미 백악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조지아주 방문 도중 기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간밤에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하고 국제사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죠.
안토니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1일 밝혔습니다. 두자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전하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에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다른 관련국들과 대화를 재개하라는 기존의 촉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렉 대변인은 이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EU는 지난 5일과 11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계속 불법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며 대화를 재개하고 주민을 돕기 위한 행동에 관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외교와 대화를 추구하려는 환경을 훼손하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U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대응하고 비핵화를 향한 행동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1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예.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정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각국이 섣불리 규정하거나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각 유관국들은 언행을 신중히 하고 쌍궤 병진과 동시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에서 북한이 5일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조치가 있었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올해 첫 무력 시위에 나선 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미국,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의 요청으로 진행된 회의입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두 번째인데 이번에도 의장 성명 등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등 6개 나라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추가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6개 나라는 성명에서 우린 오늘 북한의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단합돼 있다며 북한의 1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 사례로 자신들의 불법 무기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결의를 보여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동은 긴장 고조와 오판 위험을 높이고 영내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의지는 북한이 지난해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전시하고 극초음속 활공 탄두와 같은 신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확산 전력은 분명하다며 북한의 무기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를 희생하며 이러한 군사 투자를 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엄격한 권위주의 정권과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은 이어 북한의 불안정을 가중하는 행위를 삼가고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북한의 무기 개발이 인도주의 위기를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제재를 대북 지원의 걸림돌로 지적해온 국제 구호단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지 인도주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지원길이 이미 막힌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은 큰 변수가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북한에서 20년 넘게 결핵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11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북 지원에 미칠 영향에 대한 VOA의 질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하는 등 도발에 나서면 외교적 측면에서의 긴장과 압박은 가중되겠지만 인도적 지원 사업의 큰 그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북한 당국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이 모두 중단된 현 상황에서는 더욱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같은 날 일부 서부 공항에서 긴급 이륙 금지 조치를 취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5분 정도 이륙 금지 조치가 있었다며 연방항공청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항공청은 11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예방조치로서 월요일 밤 서부 지역 일부 공항의 이륙을 일시 중단했고 15분 내로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항공청은 규칙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이번 이륙금지 조치를 둘러싼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륙금지 조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사진신부 천연희 씨 두 번째 시간으로 그의 가족 생활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고향 진주를 떠난 사진신부 천연희는 1915년 6월 20일 아침 미국령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에서 내린 뒤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이민국 숙소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천연이는 훗날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국제관계로 남의 나라 백성을 이민해 오는 데는 이민국이 있어 모든 법률의 복잡한 사건을 이민국에서 다 처리하도록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처녀들은 이민 온 남자 이름으로 다시 이민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이 와서 데려갈 동안 이민국에 갇혀야 됐다. 이민국에서는 우리를 징역 사는 사람같이 대우하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사진 신부들은 남편이 올 때까지 입국 심사도 보류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연이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민국에서 처음 대면한 남편 길찬록 씨의 인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영감이 와서 내가 길찬록 씨라 하며 말리 타국에 오느라 얼마나 고생하였느냐고 묻더라. 그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천지가 아득하였으나 내색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기도하고 꿀꺽 참았다. 이미 당한 일이니 할 수 없지만 내 운명만은 원망했다.
입국 심사를 마친 천연이는 길찬록과 1915년 6월 29일 한인감리교회에서 홍한식 목사 주례로 다른 두 쌍의 신랑 신부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하와이에 건너온 천연이가 직접 목격했던 것은 당초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는 천연이 외에 다른 사진 신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국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거주지의 현실은 기대와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남편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노동자.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주 동기를 성취할 형편은 전혀 되질 않았죠.
하와이에서 결혼한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이 일하는 마우이섬 파이아에서 약 7년을 보냅니다. 파이아는 사탕수수 농장으로 유명한 곳으로 중국이나 일본, 한국, 필리핀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길찬록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명예교수는 당시 천연이가 처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연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좀 훨씬 더 열악했던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일을 잘 못하는 술을 좋아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상상수도 노동자들이 한 75센트 일당 받고 일하고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나가서 20일 일하면은 월급 같은 형태로 받았는데 20일을 못 나가면은 그것도 못 받는 천연인 남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출구부 도장을 안 찍으니까 월급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그냥 일당을 받는 걸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직 정말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하와이에서 길찬록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 잦은 일자리 이동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또 음주 같은 길찬록 개인의 습성 탓에 가족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천연이는 남편 길찬록과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 아이의 교육 문제도 있었다고 문옥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일을 못하니까 이제 그 당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웰페어를 나라에서 받으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천연이는 자기 아이들을 공부시킬 욕심이 있는데 아버지가 왜 그 복지 혜택을 받으면은 아이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천연이는 결국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천연이는 29세의 젊은 남성인 박대성과 재혼했습니다. 남편은 미군부대에서 세탁물을 점검하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대성과의 결혼 생활에서 천연이는 아들 해리, 딸 애들라인, 딸 루스를 낳고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 메리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엔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남편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여섯 식구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나빠진 적이 많아 천연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천연이와 박대성의 결혼 생활은 약 1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악화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대성이 딸 메리의 대학 진학을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은 딸이 대학에 가는 것에 반대했다. 중학을 마치면 어디 가서 일하고 돈벌이 하는 것을 원했다. 나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길 찬록 씨와 결혼한 이유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공부시킬 작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천연이는 딸 메리가 대학에 들어간 1938년경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는 두 번이나 이혼할 만큼 아이들 교육을 왜 그렇게 중요시한 것일까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천연이는 자신이 남긴 기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인 2세든 하와이 원주민이든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신과 정부를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역적이 아닌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신분과 예의만 중시하다가 백성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문명한 나라에 뒤처져 결국 남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남편이었던 박대성과 이혼한 천연이는 여관업을 하다 알게 된 미국인 로버트 앤더슨 기분 씨와 1941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인종 문제 때문에 이 결혼을 고민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양인에 대한 미국 백인들의 배척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아이들을 위해 세 번째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젊고 자식 다섯을 데리고 여자 혼자 사업을 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아이들이 다 어리고 공부시켜야 하므로 하루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모아놓고 의향을 물어보았다. 아이들 대답이 어머니 생각대로 하라 하였다.
천연이는 다행히 세 번째 남편인 기분 씨와는 해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여관업과 농장일로 비교적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기분 씨는 1964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족들이 없고 이혼을 거듭한 천연이에게 자녀들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연이는 자식들을 키우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교육을 받아 부모 세대와는 달리 떳떳한 미국 시민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천연이의 일생은 자녀들에게 바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런 헌신을 통해 천연이는 더욱 강인한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연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하와이 사진 신부 가정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고 대진대학교 김지연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이 그 형성한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달랐어요. 전통적인 그 조선의 가부장적 대가족하고 굉장히 달랐던 그런 그 가족 형태를 이루었어요. 이들이 굉장히 독립적인 핵가족을 이루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부하고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고 친액이나 친정, 친척과의 교류가 없는 독립적인 핵가족이죠.
김지원 교수는 또 이런 특성을 가진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도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일제강점기나 그 시기를 봤을 때 굉장히 형태가 다른데 그 안에서 젠더 롤이 굉장히 달라져요. 남편이 물론 아직은 가장이지만 여성이 가족의 핵과 같은 존재, 새로운 역할이 많이 생겨요. 가정의 뭐 대조사를 결정하는 것을 부부가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녀 교육, 정서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여성들이.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내요.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세 번의 결혼과 가족 생활에 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 45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대.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허버트 후버의 당선은 미국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미래에 대해 더 큰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새 대통령을 환호하는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미래에 대해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말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는 희망적이고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초기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미국을 새로운 경제 발전으로 이끄는데 꼭 맞는 경험을 가진 대통령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공학 분야와 민간 기업 또 국가 지도력 분야에서 적절한 경험을 쌓았고 실제로 후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을 잘 이해했고 민간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경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주식시장인데요.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몇 달 동안 미국 주가는 전반적으로 로켓을 쏜 것처럼 치솟았습니다. 100달러짜리 주식이 200달러로 올랐고 이어서 300달러, 400달러까지 이렇게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하룻밤 사이에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식을 사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회사들을 발견해 미리 주식을 사두면 나중에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듣고 또 듣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언론은 미국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두 다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여러 경제 전문가는 허버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곧이어 주식 가격이 급등한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1929년 여름에 이미 미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평범한 미국인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산업생산, 물가, 고용이 다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이렇게 빠른 주가 성장을 받쳐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주가는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불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꿈이 만들어낸 숫자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올랐습니다.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회사 주식을 점점 더 많이 사들이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전체 주식 종목의 평균 가격이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인 거의 모두가 주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나 없이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주식을 샀고 심지어 기본적인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들조차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한 의류 판매원은 자신의 가게를 방문한 주식거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는 주식에 투자해서 20만 달러를 벌었죠. 어떤 간호사는 병원에서 누군가로부터 투자하기 좋은 회사 정보를 얻었고 3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이런 이야기들이 수천 개에 달한 만큼 수없이 많았습니다. 1929년 9월 초 미국 증시는 지난 18개월간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가전제품 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는 91달러에서 313달러로 올랐고 아나콘다 구리 회사는 54달러에서 162달러로 뛰었어요. 화학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 주가는 145달러에서 413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주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꿈만 같았죠. 하지만 모든 꿈이 그렇듯이 꿈같은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더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1929년 9월 주가 상승이 멈췄습니다. 끝없이 치솟던 주식 가격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처음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때만 해도 주가 하락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말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주식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이 하루 만에 5달러, 10달러, 20달러씩 떨어졌습니다. 모두 주식을 팔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만 할 뿐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감이 주식시장을 휩쓸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을 잃어갔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날을 검은 목요일, 블랙 서스데이라 부르며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꿈이 끝나버린 날로 기억합니다. 미국 대공황의 신호탄이었던 블랙 서스데이는 서로 앞다투며 주식을 팔려고 하는 매도 물결로 시작됐습니다.
블랙 서스데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를 바랐던 미국인들의 행복했던 꿈과 희망이 산산이 조각나버린 날입니다. 이날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팔아라.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으니 가능하면 빨리 주식을 팔아라.
위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2019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네 번째 사연, 자매 들어보시죠. 언니의 도움을 받아 탈북에 성공하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미국에 온 30대 탈북 여성 안유라 씨. 2015년 유타주에 도착해 6개월 만에 중서부 시카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1년 동안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미국의 공항에서 예쁜 배지를 달고 일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언니의 탈북 이후 마음 졸였던 10여 년의 세월과 긴장의 연속이었던 미국의 정착 생활은 유라 씨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공항 면세점 판매원 일을 접고 8개월 만에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 나는 막 진짜 쉬고 한국 가서 이제 가족들 얼굴도 좀 보고 진짜 10년 헤어져 있었으니까 그리움도 엄청 있었고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만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내가 다시 이제 들어올 여지가 있냐고 그래서 떡 오케이 그러고 이제
때마침 영주권이 나오면서 해외로의 여행이 자유로워진 유라 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언니를 만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2015년 태평양을 건너며 마음과 몸이 멀어졌던 땅. 그 땅을 찾을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유라 씨는 한국 땅을 밟았던 순간을 너무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그 북한 고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땅 냄새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섰는데 뭔가 고향집에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냄새가 있어요?
땅 냄새가.
땅 냄새가?
네. 바람에 이렇게 불어오는 그 냄새가 땅 냄새가 딱 북한 그런 고향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쫓기듯 살아온 타향살이에 몸과 마음이 지쳤던 30대 탈북 여성에게 고향 냄새가 물씬 풍겼던 한국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도로 표시판 이제 한국말이 막 있는 걸 보니까 또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쭉 내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이게 타향살이란 게 이런 거 그런구나. 외국살이라는 게 막 마음이 얼었다는데 갑자기 또 그 한국 그 하나에도 내가 되게 감명을 받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럴 거라고 예상 못했었을 텐데.
그쵸? 가면서 냄새부터 이제 아 이게 진짜 한 반도네 한 나라긴 하네 이제 그런 싱그러움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제 언니네 집 가는데 언니네 집이 아파트니까 승강기 안에 딱 들어가는데도 그 승강기 냄새가 그 고향 냄새랑 다 맞먹는 거예요.
진짜.
네, 북한에 이제 그 승강기에서 나는 냄새들. 똑같은 냄새들이 다 나더라고요.
그 냄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뭐 당연히 뭐 그 채취된 거라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었죠. 미국에 와서는 이제 색다른 그냥 이런 이런 생활에 이제 그런 냄새가 있는지를 전혀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살았는데 거기 가니까 새삼스럽게 그게 나한테 채취를
가족과 자신을 비극으로 몰았다고 여겼던 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제 그 솔직히 북한을 나올 때 그 어떤 저주를 막 품고 나왔어요. 내가 이대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사연들이 저를 이제 북한에서 떠내보낸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한테 이제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기자회견에 가서 고발도 하고 이제 내가 당했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복수를 하리라고 막 이게 뭔가 그냥 분노를 와랑와랑 끌고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 과정이 다듬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성경 이제 예수님을 제가 영접하고 그때 마음의 분노들을 많이 가라앉히고.
태국에서 만났던 기독교 선교사들이 전해준 성경. 성경을 읽으면서 유라 씨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었고 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달라진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언니하고 쟤는 그냥 뭐 10년 만에 만나서 막 붙들고 울 것 같았는데 울음도 잘 안 나고 둘이서 그냥 마주보면서 웃었어요. 웃고 그냥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언니가 그냥 애들 좀 나가지고 약간 나이가 먹었으니까 약간 뭐 생이 좀 변하긴 했는데 저도 역시 그랬겠지만 근데 그냥 언제 봐도 혈육은 그냥 옆에 그냥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10년 있다 봐도 그냥 혈육이니까 그 어떤 뭐 사이 공간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10년 동안 있은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 보따리 다 풀고 가족한테 있은 일들 하니까 언니가 엄청 울고 이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는데 이미 지나갔고 또 언니 때문에 나도 미국을 왔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런 거랑 생각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밖에 없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시게 돌아가셔서도 그냥 영혼도 잘 주무시게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살자 그냥
10년이란 시간은 유라 씨에게는 원망과 분노였고 언니에게는 죄책감이었지만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언니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고 이제 언니 때문에 또 이제 내가 새 삶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새 삶을 또 제2의 삶을 내가 미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지 않았다면 언니가 없었다면 저도 이제 그 북한 정권 밑에서 늘 그렇게 거짓 속에서 이제 제가 깨어 못 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그 땅이라는 걸 제가 들여다보면서 엄청난 거짓과 그런 기만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깨우치면서 언니가 고맙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언니가 이제 엄청 나의 운명을 이제 뭔가 이렇게 짓밟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역전으로 이제 언니가 나한테 좀 고마운 존재로 된 거죠. 언니가 있어서 내가 그 땅을 더 차고 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와 함께 보낸 한 달 반이란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충분한 휴식을 누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된 유라 씨는 더 큰 변화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때
네.
그때 또 다른 각오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손꼽아서 정리를 했고 계획안을 짰고 이제는 내가 미국에서 살면은 터전들을 기초적인 거를 닦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뭔가 구상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그렇죠. 구상이 있어서 갔죠.
어떤 구상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제가 하는 그런 일 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더는 뭐 솔직히 발전은 없는 거죠. 거기서 뭐 물건이나 팔고 하는 거니까 이제 더는 그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영구적으로 이제 미국 땅에서 기술을 가지고 당당히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택해야 되겠다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고 한국 가가지고 이제 한국이 제가 그 원하는 쪽에 되게 발전된지라 가서 좀 그리고 미국 와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봐가지고 그러고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회복과 충전의 시간. 유라 씨는 한국에서의 쉼을 통해 꿈을 꾸게 됐고 삶에 대한 도전장을 던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